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모든 실험들은 핵 탑재 미사일 발사 능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그가 그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로켓 발사대를 설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디펜스 타임스 신문은 어제 스프레틀리 군도내 피어스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적 잠수어부들을 발견, 식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로켓 발사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어리 크로스 리프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문은 로켓 발사대가 언제 설치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5월 베트남 잠수부들이 파라셀 군도에 여러 개의 낚시 그물을 설치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장악도서들에 대한 군사시설 건설은 방어 목적상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강력한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터키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최근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이슬람교 신앙에 관해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사우디를 방문한다며 이곳에서 50여 개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의 오찬 뒤 급진 사상에 대한 대처 필요성 등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번 연설이 모든 문명의 공동의 적들에 맞서는 이슬람 세계의 단결과 이슬람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의도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첫 해외 방문은 또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9일간 이스라엘과 바티칸 등 5개국을 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미 전 국장이 플린 전 보좌관 사임 직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에 이같이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메모는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의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문서로 입증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제이슨 차페츠 하원의원은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권한대행에 관한 서한에서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신과 관련한 모든 메모와 녹음 자료를 오는 24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6주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에 따르면 어제 하루 3명이 더 숨진 가운데 경찰관 1명이 접경지역인 타치라주에서 30대 택시 운전기사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전날 중부 바리나스주에서 시위 도중 머리에 총격을 받은 10대 시위 참가자가 숨졌으며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산안토니오에서 시위 도중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유엔 군축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는 오전에는 구름 끼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s there.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핵개발이나 그곳에서의 모든 실험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전면 동결을 미북 간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긴 것이라며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you have is a leader who is paranoid. He thinks that we're trying to have regime change. He thinks there's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정권 교체나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들에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ill tell you that if you are a country that is supplying or supporting North Korea, we will call you out on it. We will make sure that everyone knows who you are.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나라를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이며 모두가 그 나라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고 제재가 향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지원하든지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을 지원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에서 현 대북 제재를 살펴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지 볼 것이라면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5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sanctions are a way to go. The council's already gone this road, and there is am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면 대화 분위기가 많이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핵개발 등 북한의 모든 실험이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새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화 조건을 정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단과 그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16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latest ballistic missile test by the North Korean regime.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도록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also imperative that we impose and fully implement more punitive and consequential measures to force
북한이 진로를 변경하도록 보다 징벌적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부과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특히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missile launch, the seventh such provocation this year alone, clearly violates relevant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감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9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를 제외한 27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All the military steps taken by the DPRK in its territorial land and air waters
북한이 취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과 추종자들의 지속적인 핵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반박 발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위협은 정권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6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전 세계 22개 나라와 4개 국제기구가 각각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미국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미 의원들이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 본토 도달을 최종 목표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에 대해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최대의 압박 정책뿐이란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또 미 행정부는 즉각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멈추게 하기 위해 중국에 가하는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부의 이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많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바라소 의원은 밝혔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규모와 범위, 정교함에서 향상됐다며 괌의 미군 병사들과 시설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알래스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이번 주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지역에 지상 요격기 28대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법안은 고성능 요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주에 미사일 방어 탐지기를 설치하며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미사일 방어청이 더욱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일상적이고 위험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그리고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전개해 북한을 책임 추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끊어진 북한과의 연락 통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 들어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여러 구상을 했다며 대화 통로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뿐 아니고 남북 간의 전체적인 관리,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의 연락관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출근해 북한 측에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정상화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외교특보를 맡았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대외부총장은 16일 정부 정책 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 통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단절했다고 해서 북한 측에서 복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라며 한국 정부가 먼저 6.15와 14 정상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상호체제 존중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로 화답하는 게 현실적인 수순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화 아빠. 병행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겠다. 그 연장선에서 대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복원부터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걸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금처럼 남북 간 소통 창구가 모두 막혀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라며 북한도 창구 복원에 호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하트라인을 통해서 상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는 거죠. 옛날에는 청와대와 뭐 김정일 집무실과 하트라인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절십자 채널이든 뭐든 나든 모든 채널이 다 끊겨 있으니까 한반도 위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먼저 대화 통로를 닫았기 때문에 스스로 통로를 복원하긴 쉽지 않겠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도 있고 8.15도 남아 있고 평창올림픽 참여 여부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로우 레벨에서의 남북한의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창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전화통화라도 그런 어떤 의사를 상호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죠.
북한은 지난 1971년 판문점에 남북 간 직통 전화가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 직통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빴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판문점 직통전화 채널이 단절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특사단도 내일 출국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가 특사 파견을 통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홍석현 미국 특사와 문희상 일본 특사는 17일 오전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출국했으며 이해찬 중국 특사는 18일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특사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을 물려받았고 6개월 이상 정상 외교에 공백이 있었다며 이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새 정부가 시민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6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특사단의 주요 임무는 신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 및 대통령님의 철학, 비전에 대한 이해 제고,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지지 확산,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주요 국들과의 협력 외교 토대 구축 등입니다.
이제 4강 특사들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는 동의하지만 대화에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특사단은 문재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미국으로 출국한 홍석현 특사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미동맹과 이런 그 북핵 해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그 공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홍석현 특사는 북핵 문제의 큰 방향에 대해선 미한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많은 공통인식이 밝혀졌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미국 측 이야기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특사는 또한 미한 정상회담 시기가 6월 말로 발표된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시기가 6월 말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또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그 의논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이번 특사단 파견이 한국의 정상 외교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 부재 현상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리더십 공백을 빨리 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에서의 어떤 그 외교 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빠져 있었으니까 이번 특사 파견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과는 무엇보다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일단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 활성화,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최근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으며 중국 측이 한중 정상회담의 조율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18일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일본 특사도 17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오 소리야 김정은 두 ICC!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유럽 총연이 지난해 말 자신들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탈북민총회 개최를 발표했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페이스북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는 작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북한 인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지난 2004년 시작된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입니다. 올해 1분기 현재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9억 4천만 명에 달했고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1,7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쌍방향으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이나 동영상은 댓글과 공유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하급수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유럽 청년은 더 많은 유럽인들이 북한 내부 상황과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한 덕분에 많은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찾고 있다며 이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대학이 북한 인권 관련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메일로 와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고 싶다든지 프랑스 파리 쪽에서 우리 그림을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문의 오고
장 회장은 북한 상황을 전 세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또 다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 상황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40글자 이내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는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함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이용자가 3억 1,900만 명에 도달한 가운데 많은 유명 인사들과 기관들이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간사인 박지연 씨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트위터를 통해 북한 인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위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북한에 대해서요. 이제 많이 트위터를 해주고 영어를 올리고 이제 하시타그 North Korea를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북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박 씨는 댓글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답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한다고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등 도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이에 대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반응, 탈북화가 성벽시의 영국 전시회 소식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한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북한의 독재자와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게 박 씨의 다짐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일단은 BBC에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BBC 라디오도 많이 했고 BBC 뉴스라든가 뭐 이런 TV 출연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프랑스 그 디베이트 24 거기하고도 했고요. 스웨덴 이런 데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연락 와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혹시 우리가 스웨덴어로 번역해도 되냐 뭐 스페인어로 번역해도 되냐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요.
박 씨는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 문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트위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는 뭐 이제 북한의 사소하게 뭐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것도 북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뭐 이런 글이라면 올렸을 때 반응이 뜨겁게 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거를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미국 내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단체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하시는 이런 횟수나 이런 거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뭐 500명, 많으면 또 1000명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링크를 열어서 확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조용히 알리는 데에는 좀 효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 부대표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아래 영어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표는 페이스북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북한의 인권에 관한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부대표는 앞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 인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뭐 여기 미국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체어가 돼서 서로가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활용성 있는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 당국의 수해 복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재민 구호보다 건물 재건에 치중했다는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 복구 시 주민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보다 건물을 재건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유엔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6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 사후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수해 복구가 일반적인 사후 재난 관리 방식에 어긋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수해 복구 시 북한 당국은 모든 이용 가능한 물자를 동원해 건물 재건 등 물리적 재건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이는 국제사회 인도주의 우선순위와 배치된다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유엔은 또 북한 당국이 피해 규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특히 수재민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직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즉각 평양 보관창고에 있던 구호물자를 지원했지만 피해 지역으로 운송 분배되는 과정에서 크게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 거리를 줄이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양 외 지방에도 구호물자를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난 시 보건성과 중앙통계국 등 관련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유엔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1,030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 금액의 41% 수준입니다. 이번 수해 복구에는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를 포함해 유럽 비정부기구 4개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5개 유엔기구, 스위스 개발협력처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원은 식량 안보와 보건, 영양, 거주지 마련, 식수위생, 교육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영양과 거주지 마련, 교육 분야에서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당초 11만 3천여 명에게 영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을 받은 수는 7만 8천여 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1만 4,600여 명을 치료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취약계층 3만 1천여 명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했습니다. 또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 4만 5천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으며 임산부와 수유모 9천여 명에게 종합 비타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수재민 8만여 명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6만 8,800여 명만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함께 모여 통일에 대한 꿈을 안고 악기를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일음악원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조위 사무실에선 통일음악원이 진행됩니다. 이 통일음악원은 피아노와 아코디언 수업이 열리는데요. 이날은 아코디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로 아코디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정희 씨가 남한 주민과 탈북민들에게 아코디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또 북한에서 이 아코디언 교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본에 기초해서 또 이 영어가 틀리니까 나만의 영어로 바꾸어서 교본 같은 거는 거기에 기본 기초를 해서 다시 만들고 거기에 맞게 또 노래는 남한 노래로 다시 바꿔서 저는 북한에서 가지고 온 교본대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리듬이나 그거대로 장르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그 베이스는 만들어 와요.
남한에서는 아코디언이 조금 생소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1인 1악기로 아코디언이 꽤나 친숙한 악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일음악원에서는 아코디언을 배우려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명 정도의 남북 주민들이 이 통일음악원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음악원에서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는 한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배울 때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을 맞추는 그 주법 있는데 그게 아코디언에서 기본이에요. 그거 맞춰야지 노래가 나오는데 그거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기초에서. 그거 한 다음에 일단은 오른손 왼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코디언이 좀 쉬운 것 같아요.
통일음악원은 남과 북 주민에게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남한 주민들의 참여도 높습니다. 남한 주민 오종석 씨는 이 아코디언으로 대중가요를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툰 솜씨지만 통일음악원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그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어서 그냥 배우려고 한 거예요. 재밌어. 재밌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손가락이 하나 말이 안 듣지. 근데 이런 거는 해가지고 오락삼아서 이제 노래 부르고 놀라고 있어. 뭐 저 옛날 노래 뭐 이 목포의 눈물이나 뭐 가가라삼파도 많지만 내가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목포의 눈물, 가가라삼팔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은 아코디언 연주를 하면서 고향 생각도 하고 또 남한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힘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음악원에서 배우는 아코디언으로 심리치유의 효과도 보고 있었습니다.
좋지요. 아코디언 함으로 해서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던 거 이게 남한에 와서 하니까 뭐 북한의 생각도 나고 어린 시절에 북한의 그런 그리운 생각도 나고 하여튼 여기 와서 이런 활동하니까 재밌고 즐겁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도 하며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습도 나오고 열심히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이 통일음악원. 이곳에선 남과 북의 주민들이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함께 연주하는 걸 넘어서 음악으로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2003년도부터 한국 분들을 가르치다 나니까 뭐 통일된 그런 기분 같아요. 이런 벽이 없으니까 연휴 때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아 한국 분들이 세계에 들어와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나마 또 다행히도 또 이제 남과 북이 같이 운영하는 이런 통일 아코디언 또 강사를 대단하니까 남한 사람도 가르치고 북한 사람도 가르치고 그게 자연이 이제 소통화돼가지고 뭐 이 안에서는 이제 통일이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한 집안 같고 그래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이 아주 초여름 날씨였다고요?
네, 반소매 반바지 차림 아주 자연스러운 날씨였습니다. 햇볕은 아주 뜨거웠고요. 눈을 가려야 할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한국 전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네.
서울은 27도, 뭐 역시 가장 더운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여름과 다름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최근 뭐 한동안 서울 지역 날씨를 보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게 눈에 띄었는데 햇볕이 강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좀 덜했습니까?
네, 하늘이 아주 맑았습니다. 요즘은 예. 하늘에 구름 떠가는 걸 보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은 구름 모양이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내리쬐는 햇볕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일 정도로 이 맑은 날씨에 사람들의 여유가 한껏 느껴졌던 요즘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이런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날이 덥다 뭐 이런 반응보다는 맑은 날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예, 날씨가 참 우리 일상생활 또 일상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또 해보네요. 자, 본격적으로 서울통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일주일을 맞았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당선 확정을 알린 것이 지난 10일 아침 8시 9분이었습니다. 그 의사봉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인데요. 딱 지난 일주일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언론사들의 분석과 평가가 오늘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군요.
네.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만큼이나 아주 한국 사회가 바쁘게 가동된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한국 시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돼 있었고요. 청와진 참모진 기용, 서민들과의 소통, 만남, 외부 행사, 또 잇따른 업무 지시 등 매일같이 뉴스로 쏟아졌습니다.
네.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일주일간의 행보가 개혁과 소통, 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일주일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예.
지난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국정 운영으로 낯설다고 생각될 만큼 파격이지만 앞으로의 정부 운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보통 어느 정부든 임기 초반에는 뭐 일종의 하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네.
정부 출발은 뭐 대체로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한국민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호감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
보면 좋은 평가입니다. 41%의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60% 정도에 가까운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쓴소리의 반응도 있었고요.
예.
파격적인 행보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경계 반응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뉴스가 된 한 야당 의원의 취임 일주일 평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바른정당의 이해훈 의원,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해서 솔직히 무섭다. 이게 뭔가 하고 있다. 보수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것 같다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국정 운영에 극찬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출발이 좋아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그러니까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지금 화제를
네네.
모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몰려오는 사람들로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 전, 그러니까 한 6살, 7살 때까지 살았던 거제도의 남정마을인데요. 이 대통령 생가를 보겠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 후 첫 주말이지 않습니까? 한 1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고요. 지금 평일에도 하루 2, 300명씩 이곳을 찾고 있다는데 정말 대통령 생가라는 안내판이라든지 걸개 그림이 없다면은 어디가 어디인가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둘러봤을 만한 아주 평범한 시골의 주택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생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네네.
조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군요.
네. 심지어 그 생가도 지금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주민 다른 분의 소유로 돼 있고 지금 이전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라고 하는 곳은 사실 그 문 대통령이 태어날 때 탯줄을 끊어줬다는 마을 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지금 거제시가 대통령 생가 조성을 위해서 매매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 대통령이 살았을 당시에는 흙벽에 초가 지붕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시멘트 벽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집의 주인도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어서 옮겨 살고 있어서 빈 집, 빈 창고처럼 쓰고 있다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온기가 생긴 아주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생가를 찾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집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기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예, 대통령 당선 이후 그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나서서 집 입구 문 앞에다가 대통령의 생가다 이런 나무 안내판을 걸었고요.
예.
한쪽 시멘트 벽에 대통령 사진 아래 이런 곳이 생가였다 뭐 이런 생가 이야기를 담은 대형 걸개 그림을 걸어놓고서 멀리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국수 대접을 했답니다.
네.
거제시에서는 이 마을 한쪽에 임시 주차장과 간이 화장실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거제도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그런 특별한 곳이라는 건데요. 이 두 대통령 생가 방문을 주제로 한 아주 지역의 특별한 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세월호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네. 그 9명의 미수습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참사 3년 만에 육지로 끌어올려진 세월호입니다. 드디어 오늘 그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나왔습니다. 참사가 난 지 무려 1127일 만이고요.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올려진 지 딱 한 달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희생자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체육교사 고창석 선생님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진행된 해저 탐사로 지난 5일에 30cm 정도 길이의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그 유전자 교차 분석으로 오늘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기다렸던 소식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배가 기울어져가는 순간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다른 학생에게 건넸고요. 또 다른 학생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돕다가 희생된 교사였습니다.
네.
또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한 지 딱 한 달 만에 안전교사로 제주도 수학여행에 동행을 했던 체육교사였는데요. 이 만약을 위해서 침몰 해역에 설치해 놓았던 그 유실 방지 펜스 안에서 이 고창석 교사의 유해 한 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세월호 현장 수습 본부에서도 오늘 신원 확인 소식을 전하면서 대단히 미안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양을 위해서 세월호가 들려 올려지는 과정에서 유해한 점이 바닷속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유해는 선체 안에서 발견하시길 기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전쟁으로 찢겨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을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전후 재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한 국가는 모두 126개 국가입니다. 평화 유지 활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정무군사국의 앤드류 스트라이크 담당관은 숙달된 평화 유지 요원을 찾는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작전이 필요하며 평화로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달되고 효율적인 평화 유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네팔 정부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 연습인 샨티 프레야스 3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테플리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다국적 연습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심화시키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란 뜻의 샨티 프레야스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안보 지원 프로그램 국제평화활동 이니셔티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역과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은 국제 질서에 기초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의무,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나라가 공통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참가국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